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죠.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룻기 1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대우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니 곧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그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룻기의 주제는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룻이죠. 룻기가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게 아주 이야기로만 봐도 재미가 있고 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는 교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룻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여주는 것은 나의 모습, 교회, 이방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보아스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무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redeem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redeemer 그러면은 구속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신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죠. 구속자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룻은 이방인으로서 신부가 되는 이 룻은 교회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또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지요. 나오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 이방인 모압 여자 룻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또는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은 룻기에서 본문을 택했지만 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이라기보다는 좀 영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 룻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다. 엘리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때 나오는 거죠. 엘리, 엘자가 들어가는 게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멜렉 그러면은 우리가 아비멜렉 이런 데서도 그 멜렉이 나오죠.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가 지금 결합된 이름인데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이름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의 나중 행적도 그렇고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은 물론 모압 땅에서 죽고 그 아내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도시가 놀랐다 그런 표현이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단지 무명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도시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좋지요. 그러니까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돌아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발견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 그런 단어입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다 뭐 그럴 때 쓰는 그 단어 쓰다 쓰라리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 즐거움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쓰다 이렇게 불러달라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말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은데요. 병들었다, 병든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병든. 말론이라는 이름이, 기료는 수척한, 쇠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참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 말론의 모압 아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바라는 여자의 이 이름의 뜻은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가젤, 그 짐승, 아프리카 그 영양의 일종인 그 가젤이라는 뜻이고 또 목이 곧다. 그런 뜻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목이 곧다. 룻은 그러면은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룻은 친구, 우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의 이 우정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모습과 참 일치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들이 각자가 그들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룻기에 보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대단히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대단히 불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 불행의 시작은 룻기 1장 1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들어간 것은 남편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동의했기 때문에 같이 떠난 것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유다 땅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어쨌든 남편의 말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겠다 싶어서 같이 지금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인가? 성경에서 모압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요, 모압은 롯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있죠, 롯. 롯이 지금 아브라함과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갈라섰을 때, 롯은 마치 그 에덴 동산 같이 비옥했다고 보여지는 그 소돔 고모라 지역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출하실 때그 아내와 두 딸을 함께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내는 중간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돌아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피했는데 이 딸들이 그 소돔 지역에서 배운 것이 워낙 보고 자라고 배운 것이 워낙 사악하고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음을 보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참 이상하죠? 그 도망 나오는 과정 중에서 술병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뭐, 거기서 다시 만들어서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몸에 밴게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나선 첫째 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지금, 첫째 딸에게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벤 암미였습니다. 그래서 벤 암미에서 이제 암몬 족속이 나오는 거죠.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시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 태생부터가 그 시초부터가 근친상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민족이었고 성경 전체를 볼때이 모압은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사해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 강이 요르단인데 그 요르단의 동편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제 그 동편도 약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서편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압은 그이 사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도시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사기의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의 신들이 누구와 지금 연속선상에서 언급되냐면 바알, 아스다롯, 뭐 시리아의 신들 이런 신들과 지금 한통속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은 그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모스. 사사 시대에도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기 전인 이 사사 시대에도 이 모압이 이 그모스를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모스를 이 땅이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모스를 섬기는데요. 이 그모스를 이스라엘까지 끄집어들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맞으면서 이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때 그 이방 아내인 모압 여자들이 그 모습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한번 영적인 대각성 부흥이 있어서 그것들을 타파하게 되는 그러한 우상을 타파하게 되는 계기는 유다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이 그모스의 패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데 이 모압은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 통과하는 것을 자기의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점령할 그런 의도가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고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로 이제 요르단 동편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이렇게 가는 여정 중에 모압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압은 그냥 단순히 통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전력이 있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시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뭐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나 이런 어떤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도 이러한 어떤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게 상하거나 지체가 상하거나 또뭐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거안 받으셨죠. 교회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 그러시죠. 똑같습니다. 그걸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이 회중에는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또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10대까지라도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10대까지라도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주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사 내게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과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의 화평을 위해서는 영원토록 구하지 말아라. 아예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족이 지금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민족이, 모압 민족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언제 쓸모가 있었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사용하는 때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으로 면도칼로 사용하셨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또 불리고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숨을 거둔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이 모압 지역은 르우벤 지파에게 할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그런 도시로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모압에 대한 표현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압에 대한 표현들. 예레미야서 48장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 곧 그의 거만과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건방짐에 대하여 들었나니 그가 지극히 교만하도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48장 또 보니까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해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또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이르렀고 그의 고난이 속히 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모압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랄 일이 되리라. 모압의 모든 지붕과 그것의 거리들에 널리 애통함이 있으리라. 스바냐서 2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 풀이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시면 천편일률적으로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 같은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지금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들의 불행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룻기 1장의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 가족이 빈손이 된 장소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죠. 이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그 전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데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떠났겠습니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해서 떠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게 맞지만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지만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집안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에서 대단히 유력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풍족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쓸 것도 풍족하고, 그렇죠? 누릴 것도 풍족하고, 항상 모든 게 풍족한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은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기복신앙이 맞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다산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산하고 번성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요했단 말이죠.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부족하게 살던 사람들은 조금 더 부족해지면은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풍족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조금만 부족해져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족함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5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10년 동안 살고 나서 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렸어. 우리는 20평대로 가야 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마 100이면 99명은 아 언제 60평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60평 살던 사람이 5년 동안 60평 살면, 아, 우리는 너무 큰데 살았어. 이렇게 됩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99평이더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외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 이게 우리 사람의 그 근본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워낙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나오미의 인생에서 불행한 것은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보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보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질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인생 철학이고 선택 기준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잘 먹고, 보다 더잘 살고, 보다 더 안락해지고,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복 자체,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불행의 원인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땅이 맞다면 그 땅에서 생긴 기근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불행의 원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생긴 기근을 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근이 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었고 이삭도 기근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둘다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나오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거기, 룻기 1장에,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바로 직전, 룻기 직전이 지금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시작하기 바로 전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 판단의 근거는 전부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즉 절대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상대적인 권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옳은 생활 방식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는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서 8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거 본받아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그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똑같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매번 그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지금까지 누리던 그 물질적인 풍요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방 땅 저주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 그모스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풍요, 이 복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모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고한 기준이 또 권위가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사사시대처럼 행하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왕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로우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마귀가 교활하게 활동할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해 놓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슬쩍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합니다. 거짓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속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이죠.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의 보기에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사사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력 있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응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 행색으로 이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즐거움이냐? 이 사람의 이름이 그 기쁨이냐? 그거 맞냐? 이렇게 지금 모두가 다 놀라면서 이들에게, 이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수치와 놀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위대한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실수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일어나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6절에 그때 그 여인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남에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자 여기 지금 돌아오려고 일어나니라 떠남에 또 돌아오려고. 여기에 지금 나오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위대한 전환점은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참 단어를 괜히 쓰신 게 아니죠.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났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아 여기도 기근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까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들었던 기근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 먼 나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멀리 지금 떠나갔던 그 나라에서 든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여기에 이제 이 작은 아들 이 탕자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 베들레헴 쪽에도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데 그곳에 다시 빵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빵집,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 공급되는 곳, 그곳이 바로 죄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과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때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대우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천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나오미의 심정은 그것입니다. 나 다 망한 사람입니다. 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참 낮추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그 타이밍을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그 때, 그 타이밍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 타이밍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변경시킬 때, 임의로 우리가 변경시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달 동안 낮춰놓고 계실지, 3년 동안 낮춰놓고 계실지, 30년 동안 낮춰놓고 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낮아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을 정하시고 언제 우리를 높이면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육신적으로는 이 나오미 또는 그 나오미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며느리죠. 며느리 이 룻의 가까운 친족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의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것을 무르는 자, redeem 하는 자, redeemer,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구속자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의무를 진 사람이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남편이 빨리 죽게 되면은 그 후손을 씨앗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대로 주신 그 땅을 경작할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씨를 주어서 그래서 다시 자손이 생기게 하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친족의 의무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물을 자, 무르는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구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더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구원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되면서 나오미의 집안 전체가 회복되는 장면이 이제 룻기 4장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렇죠? 룻이 아기를 낳았지만 여인들은 나오미를 칭송합니다.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네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네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네 노년의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네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사실 며느리가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윗절에서 이제 베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18절부터 보니까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위대한 전환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좀 마음의 초청과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발생하는 기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손 안에서 허락된 기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기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불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발생하는 기근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그 사람의 평상시의 가치관과 인생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중요시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목표로 살고 있었는가?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다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당하는 그 기근이 약속의 땅에 보다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버티려는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란 듯이 내가 잘될수 있을까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이 어떻게 하면 그 땅보다 보다 좋은 땅으로 빨리 떠날까를 고민하게 하는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될 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모세를 돌로 치고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풍족하게 먹던 이집트로 자꾸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다고 탄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될 때, 모압으로 옮겨가게 될 때,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때로 돌아가게 될 때,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의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아니면 지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게 될때그 약속의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손의 대를 잇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을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